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한국교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초에 관한 여러 설이 있는데 교회 역사학과 중에서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그 옥성득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매일 하는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자리 잡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식민치하에서 기도가 더욱 간절했기 때문인데 곧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루하루가 종말인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종말인 교인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식민치하도 아니고 그리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은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고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밖에 복잡한 삶의 문제로 하루하루가 종말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루하루가 종말인 신자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지의 원 독자, 1차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이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다 읽진 않겠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가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후반부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편지 수신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장 3절 초반부에 가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음을 통해서 이들이 삶의 근간을 흔들만한 여러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4절에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7절에도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여러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 즉 안식일마다 3주 코스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러자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티어로스라고 하는 어떤 한 부류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원래는 헬라인이었다가 유대인의 도덕적 가르침과 유일신 사상에 심취하면서 하지만 유대인의 그 어떤 율법의 최종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다르게 얘기한다면
도덕적 가르침에 심취하고 유일신 사상을 따르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할례까지는 행하지 않은 그런 그룹을 하나님 경외자라고 합니다. 일종의 헬라화된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하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통 입장에서 보면 또 유대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자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핍박을 합니다. 오죽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밤에 몰래 떠납니다. 밤에 몰래 떠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좀 많았던 도시로 보입니다. 같은 이 마게도냐 권역에 있었던 빌립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빌립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16장 12절 13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봤을 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의 없던 도시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회심자가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은 로마의 간수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글레멘드, 뭐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이름을 통해 봤을 때 이방인이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17장 4절에 경건한 헬라인, 헬라화된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첫 회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웃들이 바로 이들이 소수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하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들은 심하게 핍박했을 것입니다. 이슬람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건데 이슬람에서는 배교하거나 타종교로 개종했을 때 가족 구성원이 심지어는 자녀를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이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피파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건한 어떤 신비주의 그룹이고 뭐 순위파냐 뭐 아니면 시아파냐에 따라서 이슬람도 성격이 다르지만 하지만 지금도 이집트나 예멘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명예살인이 행해지고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역시 이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굉장히 셌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의 회심자들이 겪는 현실이 어땠을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데살로니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외에 본토 로마인들 역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로마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반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데살로니카에 회심한 기독교인들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은 겁니다. 예전에 동료였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더불어서 본토 로마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화에서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할 수 있었을까? 마이클 리브스라는 그 교회 역사학자 교수님에 따르면 이 로마는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오래된 것이라고 여겨진 유대교는 비교적 관용을 베풀고 그들이 봤을 때 새로운 종교라고 여겨진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조금은 수월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핍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받는 핍박은 어떤 개인적인 핍박이 아니라 사회적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3주 만에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밤에 몰래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까지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바울은 바다 한쪽으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의 핍박은 생각보다 굉장히 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도자는 없고, 그리고 개종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교인을 향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떻게든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에서 본인이 가지 못하고, 물론 중간에 디모데를 잠깐 보내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의 재림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본문에서는 강림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원어로는 파우르시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재림, 강림에 관한 그 표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3장 13절 중후반부에 가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4장 15절에도 강림 단어가 중반에 나오죠. 그리고 16절 중후반부에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23절을 볼까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명예도 실추되고 경제적인 손해도 입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르면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 이르냐면, 그렇게 강조했던 강림, 재림에 대한 왜곡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강림을 언급하는데, 후서에 나오는 강림이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초반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장 1절에도 중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8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강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물론 임이라는 단어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 안에 시한부 종말론이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의 근거로 2장 말씀, 2절 말씀에 따르면 영으로나, 즉 성령께서 계시해줬다, 내가 성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선생이라고 여겨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들었다, 이건 확실하다, 근거로 그 선생님들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신생 교인이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거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말에 다 넘어갔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서에서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란의 상황이 변하지 않자 교회 안에 어떤 틈을 타고 거짓교사들이 들어와서 재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서에서 재림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후서에서는 재림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서에서는 당장 환란을 당하니까 재림을 강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박한 종말론, 즉 재림의 왜곡이 일어나자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2장 2절에서 그러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떤 환란 가운데 있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고 7절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읽으면 이들이 오죽했으면 극단적 종말론에 넘어갔는가 조금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두려울 때 공포 마케팅이 통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어떤 거짓을 이렇게 담아서 공포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 그 틈에 거짓 교사들이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92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장림이란 자가 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오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 성도들은 주께 들림받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무려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빠져서 생계를 버리고 재산을 교회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어떤 세기말 공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들어보셨죠? 특별히 노스트라다무스가 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예언들이 지금 들으면 허무 맹랑해 보이지만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지 않을까? 뭔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설마 하면서 한쪽으로는 믿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장님이란 자의 다미선교의 휴거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당시 일어났던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30대 주부가 아들을 데리고 경남에서 선교를 하겠다며 가출했다라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그 당시 부동산 1억 원어치를 매각해서 다미선교에 바치기도 하고 또 전남 강진의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선교에 못 나가게 하자 음독 자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황당함이 느껴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들을 향한 좀 바보 같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소설가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아지똥 잘 아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똥 소설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은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권정생 선생님의 이 다미선교의 휴거 사건에 관한 관점을 그의 수필집에서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은 얼마나 가슴 부풀게 하는 경사인가. 차라리 이 세상 서럽고 두렵고 힘든 세상 끝장내고 사랑의 예수님 품에 안겨 하늘로 올라가는 건 상상만 해도 황홀하기 그지없다. 차라리 내려오지 않으시면 억지로라도 끌어내려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우리 주님 예수다. 시한부 종말은 이 사람들에게 절체절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기회였다. 마냥 죽어버리고 싶은데다 오히려 완전한 구원의 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설과 수필가다운 통찰이 담긴 글이죠. 그러니까 휴거에 빠져도 된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옹호하는 글이 아니라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후에 대한 어떤 공감적인 그런 글입니다. 사실 사람이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잖아요.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될 위험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믿게 될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무엇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현실에서 아무것이나 붙잡다가 잘못 잡은 게 이단 아니면 잘못된 사상인 거죠. 사실 인간은 절박하고 온전히 붙잡을 게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이나 붙잡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치하에서 비교적 평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자 어려움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일부는 명예살인이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후서에서 먼저 그들이 심취한 잘못된 교리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단순한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거짓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공포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한 상담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담배가 많은 남성에게 상담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정작 힘들어하는 것은 담배가 없다는 사실보다는 담배 없이 그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그리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우다가 담배를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가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담아내는, 풀어내는 일종의 상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담배를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습관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자의 결핍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담배 없이는 달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목회자들이 주초를 금하는 한국교회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무엇을 좋아할까요? 담배. 이 주초를 금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커피를 좋아하죠.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마시다 보면 어떤 날은 돌아보면 하루에 막 8잔, 뭐 10잔까지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어찌 보면 저에게는 커피가 일종의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중독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위로자를 찾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사랑해달라는 아우성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것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도 많습니다. 참된 위로자를 갈구하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잘못된 위로자를 찾다가 잘못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도하자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치 히틀러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나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야욕을 현실화시킬 때 수많은 고통과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지상의 지옥이라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들어가고 젊은이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유대인을 포함해서 무려 600만 명, 정말 큰 숫자죠. 600만 명이 그 히틀러의 만행 가운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잡혀 들어갑니다. 수용소에서 하루에 공급되는 식량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멀건 수프와 그리고 마른 빵 한 조각.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멀건 수프와 그냥 좀 막대기 같은 그 빵 한 조각을 먹고 하루 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슨 힘이 날까요? 힘이 나지 않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서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빅터 프랭클이 아주 놀라운 광경을 하나 목격합니다. 어떤 광경을 목격하냐면 그 수용소 안에서도 환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극소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공급되는 어찌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루치 식량, 멀건 수프와 마른 빵 한 조각을 환자의 머리맡에 두고 가는 극소수의 사람을 이 빅터 프랭클이 목격을 합니다. 물론 이 빅터 프랭클은 죽지 않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데 그 모든 경험담을 토대로 책을 냅니다. 그가 처음에 냈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긴데 이게 책 제목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 근데 이 책이 나중에 책 제목이 바뀌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보셨거나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 제목으로 바꾸어서 출간이 됩니다. 책 제목을 보면 놀랍습니다. 지상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 수용소에서 잔인한 경험을 한 사람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만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그가 목격했던 극소수의 자기의 전부를 환자의 머리맡에 놓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이들을 향해 무작정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리에 빠졌다고 호되게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자를 통해서만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참된 위로자의 위로를 얻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참된 위로자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하고 17절도 보겠습니다. 후서에서의 권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도 붙잡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현실, 그 현실에 처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현실에 처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빅터 프랭클이 본 것 같은 작은 빵 한 조각, 그 빵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사랑의 가시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 때 주님의 피와 살을 보이는 빵과 포도주로 보여주고 그것을 나눠주듯이 이들에게 있어서 식량은 빵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사랑의 가시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참된 위로자를 갈망하다 헛된 위로자와 공포 마케팅에 속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한 교회로 묶여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서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숙제이죠. 그 숙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겁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 서로 위로하며 말로 하는 것을 넘어 가시적으로 사랑을 드러내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쳐낸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